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북한은 안전보장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미국과의 직접 대화를 희망하고 있다고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밝혔습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담에서 이같이 말하고 틸러슨 장관에게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전제 조건을 제시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미 국무부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시험 중단을 선언하고 이를 이행하는 한편 비핵화 의지를 밝힐 경우 대화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라브로프 외무장관은 러시아가 미북 간 대화를 지지하며 이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는 중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오노데라 이스노리 일본 방위상은 8일 기자회견에서 방어 목적의 새로운 미사일을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새 미사일 도입과 관련해 북한을 구체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일본이 도입하려는 미사일은 F-35A 스텔스 전투기에 탑재하는 노르웨이산 타격미사일 JSM과 F-15기에 탑재하는 미국산 JASSM입니다. JASSM의 최대 사거리는 약 1000km로 일본 니가타현에서 북한까지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은 내년 예산안에 관련 비용을 포함할 계획입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일본을 침공하는 적 부대의 상륙 부대 접근하지 않고 대처함으로써 효과적이고 안전하게 각종 전략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러시아가 양국 간 중거리 핵 전력 조약을 계속 위반하고 있다면서 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8일 중거리 핵 전력 조약 체결 30주년을 기념해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성명은 또 트럼프 행정부는 러시아의 계속된 조약 위반에 대응해 중거리 순항미사일 체계 등을 포함해 경제적 군사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다시 협정을 준수한다면 미국은 이와 관련한 조사와 개발 활동을 중단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2014년 당시 오바마 행정부는 러시아가 중거리 핵전력 조약을 위반하고 지대공 순항미사일을 배치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 정부 관계자는 러시아의 순항미사일이 핵탄두 탑지가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과 러시아는 1987년 체결한 이 조약에서 사거리 500km에서 5,500km의 핵 또는 제대식 미사일의 제조와 시험, 배치를 금지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EU 탈퇴에 관한 영국과 유럽연합 간 1단계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습니다.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8일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양측이 필요로 하는 돌파구가 마련됐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융커 위원장은 EU 회원국 정상들에게 브렉시트 1단계 협상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뤘음을 권고할 것이라며 미래의 EU와 영국 관계 등에 대한 협상 시작을 제안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양측이 구체적으로 어떤 진전을 이뤘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는 14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담에서 회원국 정상들이 집행위의 권고대로 영국의 탈퇴 조건에 대해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고 결론을 내리면 브렉시트 이후 영국과의 자유무역협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 2단계 브렉시트 협상이 시작됩니다. 팔레스타인 곳곳에서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선언한 미국의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보건부는 8일 시위에서 한 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30세 무하마드 알마스리로 이스라엘군에 총에 맞았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국제적 십자사나 팔레스타인 민간단체는 요르단강 서안과 예루살렘에서도 240여 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아프리카 서부 콩고에서 무장 반군 세력 공격으로 유엔 평화유지군 14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유엔 관계자는 중무장한 반군 전투요원들이 7일 밤 북부 키부지방 외곽에 유엔 평화유지군 기지를 로켓 추진식 수류탄 등을 동원해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이 3시간가량 총격전을 이어갔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세계뉴스의 백성원이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9일 토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연말이 되면 주변의 이웃들과 지역사회의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따스한 온정을 나누려는 사람들이 많아집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감사의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미국에서는 연말에 하는 또 하나의 전통이 있습니다. 바로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쳐 싸운 호국 영령들에게 감사를 표하는 일입니다. 이런 전통의 하나로 호국 영령 약 40만 명이 안장된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알링턴 국립묘지에서는 지난 1992년부터 호국 영령의 묘비 위에 감사의 의미를 담아 화환을 장식해왔는데요. 사람들이 십시일반 기부한 금액과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으로 지금까지 25년간 이어져 왔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약 2만 5천 개 정도의 화환이 모자라서 단체와 관계자들이 관심과 기부를 독려하고 있는데요. 관계자는 오는 14일 기부 마감일까지는 무난하게 목표 개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 쓰러져간 수많은 호국 영령들을 위해 미국인들의 기부와 자원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뉴스따라잡기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4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12월 9일 토요일 북한은 차차 흐려지면서 오후나 밤부터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3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10도에서 영상 6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미터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미터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영하 8도에서 영상 3도, 신의주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영하 7도에서 영상 3도, 함흥 영하 8도에서 영상 6도, 끝으로 청진은 영하 9도에서 영상 2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첫 곡으로 로이 올비슨의 You Got It. 당신은 원하는 무엇이든 다 가질 수 있다라는 내용의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Anything you want. Every time I hold you, I begin to understand. Everything about you tells me I'm your man. I live my lif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첫 단계가 8일 마무리됐습니다. 그동안의 어려움을 겪던 협상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른 걸로 양측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EU가 자유무역 협정을 타결했고요.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상대로 강제 퇴거를 시행해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탈퇴하는 협상이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소식이죠?
네, 브렉시트, 영국이 유럽연합 EU에서 탈퇴하는 과정이 지난해부터 유럽 최대 현안인데요. 양측의 본격적인 대화가 시작된 지난 6월 1일에 약 6달 만에 협상 1단계를 8일 타결했습니다. 장크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와 관련 문서에 서명하고 협상이 타협에 도달했다, 앞으로 필요한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On the basis of the mandate which was given to me by the European Council, the Commission has just formally decided.
네, 양측의 이혼 과정에서 까다로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진전이 있었고 이런 사실을 EU 정상의회를 통해서 각 회원국에 통보할 거라고 하는 융커 위원장 말 직접 들어보셨습니다.
네, 이 영국 쪽에서는 뭐라고 했나요?
네,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도 여기까지 오는 과정이 쉽지는 않았다면서 1단계 협상 타결을 기반으로 앞으로 진행될 후속 협상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I very much welcome the prospect of moving ahead to the next phase to talk about trade and security
네, 이제 무역과 안보 등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는 메이 영국 총리의 말인데요. 그동안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서 어려움을 겪었던 브렉시트 협상이 이제 정상 궤도에 오른 걸로 양측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네, 1단계 협상 타결로 합의한 내용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돈 문제와 EU 시민들의 권리 보장 이 두 가지가 주요 쟁점이었는데요. 이걸 어떤 식으로 합의했는지는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우선 돈 문제부터 살펴보면요. 영국이 EU를 탈퇴하지만 회원국으로서 내기로 약속했던 분담금은 다 내고 나가야 한다는 게 EU 측의 입장이었고요. 영국은 그럴 수 없다고 맞서면서 그동안 대화의 최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양측이 적절한 수준에서 타협했기 때문에 1단계 협상 타결을 선언한 건데요. 영국신문 가디언은 350억 파운드에서 390억 파운드, 미국 돈으로 약 470억 달러에서 530억 달러의 뜻을 모은 걸로 전했습니다.
네, EU 시민들의 권리 보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유럽연합 안에서는 출신 국가에 상관없이 어느 나라로든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이동권, 또 어느 나라에 정착해서 살든 취업이나 경제활동, 의료, 복지 혜택에 차별을 받지 않을 복지권 등을 통틀어서 EU 시민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영국이 EU에서 나가게 되면 영국에 살고 있는 EU 회원국 출신 거주자들, 또 반대로 다른 EU 국가에 살고 있는 영국 사람들을 어떻게 대우할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양측은 이런 사람들에게 이전과 동일한 모든 권리를 보장하도록 합의했다고 EU 집행위원회가 밝혔습니다. 현재 영국에 살고 있는 EU 시민은 약 300만 명, 유럽 대륙 다른 EU 회원국에 살고 있는 영국인은 100만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밖에 또 어떤 쟁점에 합의했습니까?
네, 국경 문제도 쟁점이었는데요. 아일랜드와 영국의 영토인 북아일랜드 사이 국경을 지금은 아무런 통제 없이 자유롭게 오갈 수 있지만 브렉시트 이후에는 출입국 심사를 실시해야 하는 과제가 있었습니다. 영국 정부는 이곳의 특수성을 인정해서 앞으로 국경 통제를 크게 강화하지 않기로 EU 측과 합의했고요. 또 북아일랜드에서 태어난 사람은 원칙적으로 영국인이지만 앞으로도 EU 시민 권리를 인정하기로 했다고 가디언은 전했습니다.
네, 자 이번 합의로 이 브렉시트 협상이 본 궤도에 올랐다고 전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떤 부분이 남아있습니까?
네, 앞서 전해드린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말처럼 무역과 안보 현안의 양측이 대화를 계속합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현안 모두 양쪽 입장에 팽팽히 맞서는 부분이기 때문에 협상이 쉽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요. EU 측을 대표해 브렉시트 협상을 이끌어왔던 미셸 바르니에 수석 협상 대표는 앞으로 진행될 협상은 이혼 자체보다 더 어려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자, 유럽연합 관련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릴 텐데요. 유럽연합과 일본이 자유무역협정을 타결했다는 소식이네요.
네,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전화회담을 통해서 경제연대협정 EPA를 공식 타결했다고 NHK방송과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이 일제히 전했습니다. 외신들도 이런 사실을 확인했는데요. 아베 총리가 전화회담 직후에 일본과 EU가 손잡고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한 경제권을 만들 것이라고 현지 매체들에 밝혔습니다.
네, 자 일본과 유럽연합이 맺은 경제연대협정 어떤 내용입니까?
예, 오는 2019년부터 일본과 유럽연합 회원국들 사이에 사고 파는 물품과 용역 등에 매기는 관세 90% 이상이 없어집니다. 특히 EU 쪽에서 보면은 일본의 물건을 팔 때 부과받던 관세 97%가 폐지되는데요. 해마다 약 10억 유로, 미화로 12억 달러 정도의 막대한 금액을 절약하게 됩니다. 그만큼 물건값이 싸지기 때문에 일본 시장에서 유럽 상품과 용역의 경쟁력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높은 유럽산 와인, 치즈, 가죽 제품 같은 이 농산물의 판매가 늘어날 걸로 현지 매체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일본 쪽에서 보는 혜택은 어떤 건가요?
예, 일본 쪽은 주로 자동차와 전자 혜택 제품의 혜택을 보게 되는데요. EU 회원국들에 수출하고 있는 일본 자동차에 매겨온 10% 관세를 7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폐지하고요. 부품의 경우는 협정 발효 즉시 없애게 됩니다. 또 일본의 전자제품에 부과하는 14% 관세도 품목별로 대부분 즉시 철폐하기 때문에 판매가 크게 늘 걸로 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일본과 EU가 관세 없이 물건을 사고 팔도록 한 협정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8.15에 최종 타결된 일본과 유럽연합의 경제연대협정 EPA는 내년에 양측 내부 법률 정비 작업을 거쳐서 2019년에 공시 발효되는데요. 전 세계 무역의 37%, 국내 총 생산의 28%를 차지하는 거대한 자유무역 경제권이 새로 생기는 겁니다. EPA는 일본이 지금까지 세계 각국과 맺은 경제자유화 협정 중에서 가장 큰 규모라고 NHK 방송이 전했습니다.
네. 자, 유럽연합에서는 이번 협정에 특별한 의미를 두고 있다고요?
예, 장클로드 융커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인터넷 트위터에 글을 올렸는데요. 세계를 향해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일본과의 자유무역 협정 타결에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이 정치적 신호란 자유무역의 깃발을 높이 들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융커 위원장은 설명했는데요.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를 겨냥한 말로 주요 매체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당국이 저소득층 주민들을 상대로 강제 퇴거를 시행하고 있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있죠?
네, 지난달 베이징시 외곽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 사고가 있어서 19명이 사망했는데요. 이후 베이징시 당국이 대대적인 화재 안전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이징시 당국의 이 같은 조치가 수많은 이주 노동자들을 강제 퇴거하는 걸로 비춰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퇴거 명령이 화재 사고가 났던 아파트 거주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닌가요?
아닙니다. 이 사고 발생 후 베이징시 당서기가 베이징 전역에 걸쳐서 화재 위험 지역을 철저히 조사하고 화재 위험이 될 만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라는 지시를 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베이징시 당국이 40일간 화재 예방 집중 단속을 펼치면서 위험 지역 주민들에게 퇴거를 지시하고 있습니다. 퇴거를 명령받은 많은 지역이 화재 발생 장소와는 꽤 떨어져 있는데요. 대부분 이주 노동자들이나 하층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라서 이주 노동자를 표적으로 한 게 아니냐는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퇴거를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은 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대부분의 주민들이 통보 즉시 강제 퇴거를 당하고 있는데요. 특히 베이징시 당국이 통보 직후에 단전과 단수 조치를 하고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주민들이 이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화재 사고가 발생한 아파트 인근 지역은 대부분의 건물이 철거됐거나 그렇지 않은 건물도 유리창이 깨지고 벽이 부서지는 등 마치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고 저희 BOA 기자가 전했습니다.
네, 이 강제 퇴거 조치가 주민들뿐만 아니라 영세 사업자들이나 또 상가, 공장 같은 곳들도 해당된다고요?
네, 강제 퇴거를 당한 상인 대부분이 영세한 자영업자들인데요. 하지만 정부로부터 보상을 받을지 여부도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어떤 지역은 건물주까지 나서서 시당국 조치에 협조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에 일부는 화재 예방 단속을 구실로 임대료를 올리거나 상가를 헐고 재건축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예, 자 베이징시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고요?
네, 통보 즉시 강제 퇴거라는 시당국의 초강력 조치에 대해서 온라인을 중심으로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베이징시 당국의 방법에는 동의하지 않지만 이민자 문제는 사회 불안정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퇴거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지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재 베이징은 2020년까지 도시 인구를 2,300만 명으로 줄이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베이징시 당국이 이른바 하층민을 베이징에서 몰아내려고 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당국은 이를 부인하고 인터넷에서 하층민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켰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우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의회가 2주짜리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켜 연방정부 폐쇄를 막았습니다. 최근 미 연방수사국 FBI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이 논란이 된 가운데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서 FBI를 옹호했습니다. 지난 11월 미국에서 새로운 일자리 22만 8천 개가 생겨나고 실업률은 지난달에 이어 4.1%로 나타났다는 노동부 발표 내용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연방정부 폐쇄 시한이 8일이었는데 이 잠정 예산안으로 연방의회가 이것을 막았군요.
네, 연방 상원과 하원이 7일 잠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에서는 235대 193 그리고 상원에서는 81대 14로 통과됐는데요. 잠정 예산안의 시한은 오는 12월 22일까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8일 이 잠정 예산안에 서명했는데요. 따라서 연방정부 폐쇄 사태는 일단 피했습니다.
네. 자, 그야말로 이 잠정 예산안이기 때문에 그 2주 안에는 정식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원래는 9월 30일까지 예산 법안을 통과시켜서 10월 1일부터 새 회견도를 시작해야 하는데 이걸 못하고 지금까지 이 잠정 예산안으로 버틴 거였고요. 다시 이 잠정 예산안으로 두 주의 시간을 번 겁니다.
네. 2주 후에 이 정식 예산안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지금처럼 또 잠정 예산안을 짜서 시간을 벌던가 그것도 안 되면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에 들어가야 합니다.
예, 최근에 이런 상황이 매년 반복되는 모습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산에 대해 민주당과 공화당의 생각이 많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예산과 연관시킨 현안들이 꽤 있어서 정식 예산 법안을 마련하는데 더 애를 먹고 있습니다.
네. 자, 공화 민주 양당이 정식 예산 법안을 만드는데 논의해야 할 이 현안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네. 가장 눈에 띄는 현안으로는 다카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예. 이 다카라고 하면 불법 체류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을 말하죠?
예, 맞습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으로 미국에 들어와 사는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해주는 제도인데요. 이걸 트럼프 대통령이 없애겠다면서 연방의회 쪽에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럼 민주당 쪽에서 이 다카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겠다는 말이겠군요.
네. 짐작하시겠지만 민주당은 다카를 전속시키거나 대안을 마련해서 불법 체류 청년들을 모두 구제해주기를 원하는데요. 이 다카 문제 해결 없이 예산안을 통과시키진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네. 최근에 세제계 개편안의 경우에는 공화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는데 예산 법안은 그게 어려운 모양이군요.
네, 이 항상 문제가 되는 건 이 하원이 아니라 상원입니다. 하원에선 없는데 상원에서는 60표가 있어야 필리버스터, 즉 의사진행 방해 없이 통과를 통과시킬 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세제 개편안은 별도 규정을 통해서 단순 과반수로 처리를 했지만 예산안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네, 이 상원 공화당 의석이 52석이니까 쉽지는 않겠군요.
네, 민주당과 무소속에서 8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공화당 상원이 예산안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세제 개편 때와는 달리 민주당과의 협상이 필수적이죠. 자, 그런데 이 다카 문제 말고 중요한 항목이 바로 예산 상한 문제입니다.
예, 미국은 이 재정 적자의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서 법으로 예산의 상한을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1년에 마련한 법에 따라 2018 회계연도 국방 예산은 상한이 대략 5,490억 달러고요. 이 비국방 부문 예산은 이 상한이 약 5,160억 달러입니다. 자, 그런데 공화당 측은 국방 예산을 6천억 달러 수준으로 증액하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런 공화당 측 요구에 민주당 쪽은 국방 예산 증거에 맞춰 비국방 부문 예산도 증액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양쪽 주장을 다 수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예산 상한을 올릴 수밖에 없겠네요.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재정 적자 증가에 반대하는 공화당 보수파들이 예산 상한을 올리는데 부정적인 자세를 보이는 게 또 걸림돌입니다. 일부 보수파 의원은 국방 예산을 늘리려면 비국방 부문 예산을 줄이라고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 보수파들은 또 민주당의 예산 법안이 아까 말한 이 다카를 결부시키려는 것에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공화당 지도부가 예산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과 다카 같은 쟁점 현안에서 타협하면 예산안 통과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네. 자, 7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공화 민주 양당 지도부를 만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맞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낸시 펠로시 하원 대표, 척 슈머 상원 대표가 나왔고요. 공화당에서는 폴 라이언 하원의장, 미치 맥코넬 상원 대표가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는 짐 매티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또 믹 멀베이니 백악관 예산관리국장이 배석해 국방예산 증액의 필요성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대통령과 의회 지도부는 이날 회동에서 예산안 통과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이날 회동에서 합의된 내용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합의된 건 없습니다. 양측은 다만 계속 논의를 하자는데 의견을 일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 연방수사국 FBI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왔군요.
네, 크리스토퍼 레이 FBI 국장이 7일 하원 법사위원회에 나왔는데요. 지난 8월에 취임한 레이 국장이 의회 청문회에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제임스 코미 전 국장을 전격 해임한 뒤 레이 국장을 새 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FBI와 코미 전 국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 이날 청문회에서 이 이야기도 나왔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레이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을 직접 반박하진 않았습니다. 다만 FBI 직원들이 테러 등 여러 위협으로부터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매우 열심히 일하고 있다고 옹호했는데요. 레이 국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죠.
The FBI that I see is tens of thousands of agents and analysts and staff.
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수천 명의 용감한 남녀가 최선을 다해 일하는 곳, 자신이 아는 FBI는 바로 그런 곳이라고 레이 국장은 말했는데요. 또 FBI는 미 연방정부나 지방정부, 정보계에 나아가 외국 정부로부터도 존경과 감사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FBI를 뭐라고 비판했었나요?
네, 지난 3일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사기적이고 부정직한 클린턴 관련 수사 등 코미 전 국장이 몇 년 동안 운영하면서 FBI의 평판이 헤어진 누더기처럼 됐다. 역사적으로 최악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위대하게 돌려놓을 것이라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글을 올리자 전 현직 FBI 직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왔습니다.
예, 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배경에서 이런 글을 올린 걸까요?
네,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러시아 내통 의혹을 조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이 FBI 고위 수사관 한 명을 팀에서 퇴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따른 건데요. 이 수사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는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나 퇴출됐습니다.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반트럼프, 그러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FBI 직원이 클린턴 이메일 수사를 이끌었다며 이제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이 클린턴 이메일 수사라고 하면 이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의 개인 이메일 사용 문제를 말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미국 대통령 선거 당시 큰 쟁점이 됐는데요. 클린턴 민주당 후보가 과거 국무장관 재임 시절에 관용 이메일이 아니라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사용한 문제를 말합니다. 이 개인 이메일은 보안성이 떨어져서 기밀이 새 나갔을 가능성 때문에 문제가 됐는데요. 이 문제를 조사한 제임스 코미 전 FBI 국장은 클린턴 전 장관이 부주의하긴 했지만 기소할 사안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네. 자, 어쨌든 레이 국장이 FBI를 강하게 옹호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은 FBI의 클린턴 이메일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에 동의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오히려 레이 국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서지 않는다며 비판했습니다. FBI 국장의 책임은 단순히 기관을 옹호하는 데 끝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잘못 생각하고 있을 때는 반박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11월 고용지표가 발표됐는데요. 이 호조를 보였다는 소식이죠?
그렇습니다. 미국 노동부가 8일 발표한 내용인데요. 우선 미국에서 지난 11월 한 달간 22만 8천 개 일자리가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시장의 전망치보다 약 3만 개 웃돈을 수치고요. 실업률도 지난달에 이어 17년 만에 최저 수준인 4.1%를 유지했습니다.
네, 이 금융 전문가들은 이번 지표가 미국 경제가 견고한 기반에 올라섰다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평가했죠?
맞습니다. 이 경기 침체가 시작된 후 9년이 지나면서 이제 미국 경제가 견고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이 경제 성장률을 봐도 알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지난 6개월간 미국 경제는 약 3%의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데 이런 안정세는 지난 2014년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미국 경제가 호황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임금 인상률은 어떻습니까?
네, 사실 이 임금 인상 속도는 여전히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11월 평균 임금은 1년 전과 비교해 2.5% 인상에 그쳤는데요. 과거 이렇게 실업률이 낮았던 때 임금 인상이 평균 4%에 달했던 것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죠. 하지만 금융 전문가들은 이 장기간 계속되는 낮은 실업률이 결국엔 임금 인상도 가족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난달에 고용이 많이 이루어진 분야는 어디입니까?
네, 제조업에서 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3만 1천 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났고요. 건축 부문에서는 2만 4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됐는데요. 건축의 경우 지난 여름 초강력 허리케인이 휩쓸었던 텍사스주와 플로리다주에서 복구 작업이 진행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됩니다. 또 소매업도 1만 9천 개 자리가 새로 생겨났습니다.
네, 자 소매업의 일자리가 늘어난 것, 연말 쇼핑 시즌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미국인의 최대 쇼핑 기간이 12월을 앞두고 상점들이 전원을 많이 고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또 요즘엔 연말 쇼핑 기간 사내 상당 부분 소비가 이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쇼핑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수송과 창고업에서도 신규 고용이 많았는데요. 총 1,500개 일자리가 추가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번 그 11월 고용 지표를 주목하는 이유가 바로 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는 올해 두 차례 금리를 인상했는데요. 올해가 가기 전에 한 차례 더 인상이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1월 지표가 이렇게 호조를 보이면서 다음 주에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결정할 것이라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고용 지표 외에도 이 미국 경제가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지표가 더 있다고요?
네. 우선 자동차와 주택 규모가 늘면 주택 구매가 늘어나면서 미국인의 소비 심리가 깨어났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11월 자동차 판매는 전년도 대비 1.3% 늘어난 140만 대를 기록했고요.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 판매율도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들 역시 지출이 많이 늘었는데요. 지난 10월 산업장비와 컴퓨터, 유정 굴착장비 등의 판매가 세 달 연속 상승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노래 한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스눕독과 위즈 칼리파가 부른 Young, Wild and Free 함께 감상해 보시죠.
Is this thing on? Word.
So what, we get drunk. So what, we don't sleep. We're just having fun. We don't care who sees. So what, we go out.
We get a lighter.
That's how it's supposed to be. Living young and wild.
Keep that in there.
And free.
So what, I can't. keep them rolled up, sagging my pants, not caring what I show. Keep it real, if you don't know me, keep it playing with my bros. It look clean, don't it? Watched it the other day, watch how you lean on it. Keep me some 501 jeans on it, roll up bigger than King Kong's fingers and burn them things down to they stingers. You a class clown, and if I skip for the day, I'm with your chick smoking gray.
You know what? It's like I'm 17 again, peach fuzz on my face. Looking on the case, trying to find a hella taste. Oh my God, I'm on the chase. Chevy, it's getting kind of heavy. Relevant, selling it, dipping away. Time keeps slipping away. Zipping the safe, flipping for pay. Tipping like I'm dripping in paint. Up front, folk, like a leaf, I'll put the in
so
the chain.
So what, we get drunk? So what, we don't sleep? We're just having fun. We don't care who sees. So what, we go out. That's how it's supposed to be. Living young and wild and free.
And I don't even care. Long as me and my team in here, it's gonna be some green in the air. Tell them Mac.
Blowing everywhere we going, and now you know when I step right up. Get my lighter so I can light up.
That's how it should be done. Soon as you thinking you're down, find how to turn things around. Now things are looking up.
From the ground up, pound up, this Taylor gang. So turn my sound up and mount up and do my thing.
Now I'm chilling, fresh out of class, feeling like I'm on my own and I could probably own a building. Got my own car, no job, no children. Had a size project, me and Mac killed it.
THC, MAC, DEV, HD3. It's me, this is us. We gon' fuss and we gon' fight and we gon' roll and live
on. So what, we get drunk? So what, we don't sleep? We're just having fun. We don't care who sees. So what, we go out. That's how it's supposed to be. Living young and wild and free.
Yeah, roll one, smoke one. When you live like this, you're supposed to party. Roll one, smoke one, and we all just having fun. So we just roll one, smoke one. When you live like this, you're supposed to party. Roll one, smoke one, and we all just having fun.
So up, we get drunk. So up, we don't sleep. We're just having fun, and we don't care who sees. So up, we go out.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인 프란치스코 교황이 최근 중국을 방문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 2일 미얀마와 방글라데시 방문을 마친 뒤에 자신의 중국행이 모든 사람에게 유익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중국행이 성사되기를 매우 바라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유럽에서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맺지 않은 나라는 교황이 있는 바티칸이 유일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바티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마 가톨릭의 상징 바티칸. 이탈리아의 수도 로마 안에는 바티칸이라 불리는 작은 독립국이 있습니다. 이곳에는 로마 가톨릭의 총본산인 교황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티칸은 교황청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의 독립국으로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 시국을 뜻하기도 합니다. 교황청의 형성.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설명에 따르면 지난 16세기 말 교황 식스투스 5세가 현대적 의미의 본격적인 관료제도를 도입해 교황청을 설치했습니다. 로마 제국 시대의 시노드와 추기원 그리고 심의회 시대를 거쳐 16세기 로마 가톨릭의 관리기관으로 교황청이 등장한 겁니다. 오늘날의 교황청 기구는 1967년 교황 바오로 6세가 2차 바티칸 공의의 정신에 따라 대대적으로 개편한 것입니다. 그 후 1988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도 이 기구를 대폭 개편한 바 있습니다. 현재 교황청은 국무원, 9개 성, 법원, 사무처, 12개 평의회, 그리고 기타 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바티칸 시국의 역사. 로마 가톨릭의 역사에서 교황청뿐만 아니라 바티칸 시국의 형성 과정도 중요합니다. 교황청이 위치한 바티칸 시티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나라입니다. 바티칸의 경계를 정한 것은 20세기 초에 맺어진 라테라노 조약이었습니다. 1929년 교황 비오 11세와 이탈리아의 파시스트 독재자 무솔리니가 로마 시내 라테라노 궁전에서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은 전문가 27개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이탈리아 정부는 이 조약에 따라 바티칸을 일정한 영토와 국민, 주권을 가진 독립국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바티칸은 화폐와 우표를 발행하고 국민을 다스릴 뿐만 아니라 외교사절을 파견해 독립한 나라로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습니다. 19세기 후반까지 교황청은 이탈리아 곳곳에 교황령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870년 무력투쟁을 거쳐 새로 들어선 이탈리아 통일정부가 교황령 대부분을 접수했습니다. 교황령을 뺏긴 바티칸 측은 이탈리아 정부의 조처가 부당하다고 항의했지만 통일 이탈리아 정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20세기 초 이탈리아에 등장한 독재자 무솔리니는 가톨릭 신자가 다수인 이탈리아 국민들의 인정과 지지를 구하려 했고 반면 바티칸 측은 잠식되간 교황령을 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었기에 양측은 라테라노 조약을 맺었습니다. 라테라노 조약은 또 크기가 약 44만 제곱킬로미터에 불과한 이 작은 나라에 상수도 시설, 철도와의 연결점, 방송국 등을 설치하고 외부와 전보, 전화, 우편시설을 연결하는 등 이탈리아와 바티칸 시국 사이의 여러 가지 세부적인 관계사항들을 정했습니다. 또 교황의 존엄은 신성불가침으로 교황에 대한 모독은 국왕에 대한 것과 같은 비중으로 이탈리아 법이 처벌하도록 했고 바티칸의 주요 법인 조직체는 이탈리아 정부의 어떤 간섭도 받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 밖의 조약은 바티칸 시국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교회 부동산, 즉 라테라노 대성전과 성모 대성전, 그리고 성 바오로 대성전 등의 주교자 성당들, 로마의 다른 교회와 건축물, 그리고 카스텔 간돌포에 있는 교황 별장에 대한 바티칸의 소유권을 인정했습니다. 현재 바티칸에서는 스위스 근위병들이 군사 업무를 맡고 있고 형사사건들은 이탈리아 로마 경찰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나라는 작지만 전 세계 가톨릭 신자 약 12억 명을 이끄는 곳이며 예술 작품이 그득한 곳입니다. 물리적인 크기를 가지고 바티칸이 가진 유산과 신앙 정신을 결코 가볍게 볼 수는 없다고 하겠습니다.
바티칸의 변화 노력.
바티칸으로 상징되는 교황청과 바티칸 시국은 21세기 들어 변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In questa notte risplende una grande luce. Su tutti noi rifulge la luce della nascita di Gesù.
지난 2013년 전임 베네딕토 16세를 이어 교황 자리에 오른 현 프란치스코 교황은 바티칸 안에서 일련의 개혁 조처들을 단행했습니다. 바티칸 내 구세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을 대폭 물갈이하고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부패와 관료주의를 혁파하려는 방안을 선보였습니다. 교황은 또 동성애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연민의 정을 나타내는 등 전임 교황들과는 사뭇 다른 행보를 보여 화제가 됐습니다.
A political society endures when it seeks.
프란치스코 교황이 이끄는 바티칸은 중국과의 국교 수립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타이완과 국교를 유지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 가운데 하나인데요. 지난 1951년 하나의 중국 원칙을 내세우는 중국 공산당 정권은 바티칸과 단교했습니다. 중국은 또 교황의 사제와 주교 서품을 인정하지 않고 천주교 애국회를 통해 독자적으로 주교를 서품해왔습니다. 바티칸과 중국은 사제와 주교 서품권 등을 두고 대립해왔지만 내년 봄에는 바티칸과 중국 베이징에서 예술품 교환전이 열리는 등 프란치스코 교황이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화해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티칸은 천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진 중국 가톨릭 신도들에게 접근하기 위해 그리고 중국 정부는 타이완의 외교 고립을 강화하려고 바티칸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뉴스에서 화제가 됐던 인물을 소개하는 뉴스 속 인물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주인공은 최근 살해된 살레 전 예멘 대통령입니다. 알리 압둘라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이 지난 4일 피살됐습니다. 수도 사나에서 추종 세력과 후티 반군 사이에 총격전 도중 사망했거나 혹은 체포된 뒤 처형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로써 지난 40년 동안 예멘 정치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인물이 사라졌습니다.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은 지난 1942년 산한 부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북 예멘 육군에 들어가 왕당파에 맞서 공화정부를 위해 싸웠습니다. 살레는 1978년 처음 북 예멘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그는 1982년 예상을 깨고 재선에 성공했고 6년 뒤에 다시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한편 냉정 체제가 해체되면서 구소련을 비롯한 공산 진영이 무너지자 북 예멘과 공산주의자들이 지배하던 얀 예멘은 통일됐고 살레 북 예멘 대통령은 1990년 5월 통일 예멘공화국 대통령에 선출됐습니다. 하지만 1994년 중반 남예멘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살레 대통령은 이 반란을 군사력으로 진압했습니다. 특히 9.11 테러 이후 살레 정권이 미국이 시작한 테러와의 전쟁을 지원하자 나라 안에 대립이 격화됐습니다. 한편 지난 2011년 북아프리카와 중동 일부 지역을 휩쓴 아랍의 봄 여파로 살레 대통령은 사임 압력을 받았고 지난 2012년 2월 대통령직에서 물러납니다. 하지만 살레 대통령은 다시 권력에 복귀하기 위해 과거의 적인 후티 반군과 손을 잡았고 이들이 지난 2014년 수도 사나를 점령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하지만 시아파인 후티 반군의 득세는 이웃 사우디아라비아의 개입을 불렀습니다. 시아파 국가 이란의 영향력이 커질 것을 우려한 사우디가 예멘 내전에 개입한 것입니다. 한편 내전이 교착상태에 빠진 2016년 말부터 살레 전 대통령과 후티 반군 동맹이 본격적으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살레 전 예멘 대통령은 사우디 쪽으로 기울어 후티 반군과 갈라서겠다고 최근 발표했고 그의 추종 세력이 사나 남부를 장악합니다. 이에 후티 반군이 지난 3일부터 사나를 대대적으로 공격해 살레 전 대통령을 살해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바티칸 그리고 뉴스 속 인물로 최근 피살된 살레 전 예멘 대통령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쉽고 신나는 생활 영어 Speak Easy English가 이어집니다.
Hey everyone, I'm Nayoung and welcome to Speak Easy, where you can learn to speak easy English. 안녕하세요, 신나영입니다. 신나영의 신나는 영어 배워볼까요? 항상 일은 바쁠 때 더 몰리는 것 같죠? 너무 바빠서 그 일을 다룰 시간이 없어. 여기서 쓰인 다룬다, 영어로는 어떻게 표현할까요?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이 표현은 무언가를 처리하다, 다루다는 뜻인데요. 어떤 사람이나 상황, 일을 신경 쓰고 해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예를 들어서 My phone screen broke. I really don't want to deal with this right now. 아, 핸드폰 화면 깨졌어. 지금 이거 생각하기 싫은데? Can I deal with this later? I'm a little busy right now. 이거 이따가 처리해도 될까? 지금은 좀 바빠서. I don't have time to deal with him. 걔 신경 쓸 시간 없어.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Deal with. 오늘은 deal with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Hey everyone, I'm Nayeong. Stay easy and speak easy.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이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아프리카 국가 나이지리아와의 양국위원회를 통해 안보 협력, 경제 성장과 발전, 민주주의와 국가 경영 등에서 새로운 협력 분야를 모색하길 희망합니다. 나이지리아 북서부 지역에서는 테러단체 보코하람과 IS 서아프리카 지부의 파괴 행위로 약 200만 명이 넘는 나이지리아 주민들이 집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존 솔리반 미 국무부 부장관은 나이지리아 연설에서 미국은 이 싸움에서 나이지리아의 편에 서 있으며 나이지리아 국민들이 자신들의 안보를 책임질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동안 나이지리아 군의 현대화를 지원해왔습니다. 하지만 군사적 대응만으로는 평화를 유지할 수 없다고 솔리반 부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나이지리아의 성공을 위해서는 경제 성장과 국가 경영 발전, 인권 침해에 대한 신뢰할 만한 조사,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릴 수 있는 사법체계 구축 등이 필요합니다. 설리반 차관은 보코하람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나이지리아 주민들의 삶을 재건할 수 있도록 미국 국제개발처가 추가로 4,550만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은 나이지리아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식량 안보와 영양 공급 프로그램을 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개발과 투자 유치를 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투명한 사법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또 나이지리아의 성장 촉진을 위해서는 충분한 에너지 자원도 필수적입니다. 미국 정부는 대아프리카 에너지 지원 계획을 통해 나이지리아 정부가 전기 공급에 취약한 대부분의 주민들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화력발전소 운영에 필요한 원료 공급을 위해 130만 달러를 지원할 것입니다. 끝으로 미국은 나이지리아의 안보와 경제 성장을 지속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탁월한 국가 경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부패 척결과 공정하고 자유로운 선거를 보장함으로써 나이지리아 정부는 국민들에게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고 시민들의 안전과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안보와 발전, 국가 경영 등 상호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이지리아 정부와 계속 협력할 것을 기대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
정치와 종교, 이념을 초월해서 모두를 하나로 묶어주는 스포츠.
세계의 다양한 스포츠 이야기를 주말마다 전해드립니다. BOA 방송이 새롭게 선보이는 주간 스포츠 세상. 야구와 축구, 농구를 비롯한 다양한 스포츠 종목에서 펼쳐지는 재미있는 이야기 보따리 풀어드리고요. 알쏭달쏭한 스포츠 용어들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주간 스포츠 세상, 매주 일요일 밤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